8월 더운 여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움을 얻고 그리고 또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원한 그늘인 것처럼 또 목마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차가운 물인 것처럼 그 생수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또 그늘의 가치가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또 이 시작된 8월에 또 우리의 각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생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8월에 함께 이 더운 여름을 잘 또 지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마태복음에서 봤던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봤던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봤던 예수님과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종이신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더 잘 드러납니다. 동일한 사건을 얘기해도 그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앞면과 옆면과 혹은 뒷면을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 이게 참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히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 기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신약에서의 핵심인 예수님을 잘 이렇게 전후 좌우로 잘 바라볼 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계속 삭개오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그 시선이 딱 마주칠 때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주님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 그 시선이 잃지 나를 바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나름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나름 모습으로 갖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준에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는가. 요한복음에서도 또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건 사고 속에서 신축 아파트가 철근이 부족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또 기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데 철근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냈어요. 이 아파트엔 철근이 없습니다. 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너질까 하고 봤더니 철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안 무너진 것도 다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봤답니다. 건물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기둥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철근이 하나도 없대요. 철근이 없어요. 그러니 시간 문제인 것이죠. 이게 무너지는 게. 그러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어떤 단지는 전면 재시공, 이 지하까지 다 있으니까 다 다시 해가지고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 또 어떤 아파트는 보강, 뭐 이 정도는 보강해야 되고, 어떤 아파트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어떤 아파트는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 그렇게라도 이게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다행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아파트 단지가 그냥 다 무너진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근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요소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때 있어야 할 철근을 그때 집어넣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걸 빼고 이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철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철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성전은 충성스러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초가집일 뿐이에요. 초가집.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내 어떤 거처인 것뿐이겠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름 뭐가 되냐면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바벨탑을 짓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 너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게 바벨탑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리가 또 성지순례에서도 봤지만 신전인지 성전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충성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순종이 사라지고 철근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깡통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깡통 아파트 해외에서는 이 깡통 아파트가 앞으로 푹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정말 참담한 광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질 판입니다. 그냥 주저앉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찬란하고 또 그렇게 아주 위세가 등등했던 신앙생활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보면 철근이 없었구나.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쩌면 그 신앙이 어떻게 한 번 흔들렸다고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질까? 그런 어려움, 비가 왔다고 무너져, 바람 불었다고 무너져, 덥다고 무너져, 춥다고 무너져, 한 번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까? 도대체 지금까지 뭘 세운 걸까? 철근이 없는 거야. 충성스러움이 없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에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고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고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안 와서 싫고 어두우면 싫고 밝으면 싫고 그러니 철근이 없으니 이게 버티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걸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근이 있으면 그걸 다 버텨내요.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지진이 와도 그걸 견뎌냅니다. 철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움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2장, 뭐 요한복음 1장은 건너뛴 이유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시험 장면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움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되새겨보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름을 받아서 같이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큰일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지금 사람들도 많이 왔고 예식은 진행되고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이건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우리와 같은 지금의 어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런 포도주가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먼지가 많고 그리고 기후가 이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이게 이제 면역을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잔치 속에서 이제 이러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이제 음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그런 술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음료를 필요한 음료를 만드셨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그런 와인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 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과정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해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 씻고 얼굴 씻고 발 씻고 그런 물이에요. 씻는 물입니다. 그걸 담아놓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딱 보고 저기다 물을 채워라. 거기에 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해서 물을 아기까지 6통을 다 채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뭐 어떤 방식을 써서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괜찮다는 걸 알면 갖다 주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밑도 끝도 없이 물을 채우니까 하인들한테 그대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 과정이 생략했습니다. 아무 과정이 없어요. 뭔가 이게 무슨 요리를 해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쌀이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퍼오니까 가져다 줘라. 그리고 또 하인들은 또 그렇게 또 했습니다. 또 그걸 또 그대로 했어요. 아, 이걸 우리가 갖다 주면 난리 칠 텐데 이거 우리가 떠온 물이었는데 갖다 줘도 이게 왜 나한테 물 가져오냐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그냥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의 핵심은 이 과정이 거의 너무 간단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순종 그 자체인 거예요. 순종 그 자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워라. 채우고 갖다 줘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담긴 이 물, 이 담은 물의 질적인 변화 그것은 오직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질적 변화는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변화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돌 항아리, 그 다음에 돌 항아리 물에를 갖다 준 이 하인들의 그 충성스러움, 돌 항아리의 물에 담긴 그 물의 그 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퍼다주는 이 하인들의 순종, 그 충성스러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물의 질적 변화, 포도주로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그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인들이 물만 채우고 그 다음에 갖다 주면 그런 포도주가 되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돌 항아리 말고 그냥 나무 항아리 그건 안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그게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다른 어떤 조건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다른 어떤 조건이 바뀌어도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 속에서 이 결과로 보면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회장이 놀란 부분은 이게 포도주라서 놀란 게 아니에요. 더 큰 부분 때문에 놀랐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놀랬는데 왜 놀랬는가 하면 앞서 만났던 혹은 경험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여서 놀란 거예요. 동일한 포도주 혹은 조금 못한 포도주였으면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 왔겠구나. 준비해 온 것을 어디서 내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암만 안 했을 텐데 연회장이 깜짝 놀란 이유는 제일 맛있는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포도주의 그 수준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기다가 이제 다 취해서 배불러서 이제 포도주의 어떤 가치가 떨어질 때쯤 포도주의 필요가 떨어질 때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다. 그러니 그 말은 예수님이 만든 이 질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포도주가 그 이전에 사람들이 만든 숙성시키고 기본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런 모든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것보다 얼마나 더 월등한가를 보여줍니다. 그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그 노력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이 질적 변화가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연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두 번 놀랐는데 한 번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놀라고 그게 제일 큰 놀라는 거죠.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할 때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따온 물이었는데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네. 여기서 한번 놀라고 또 한 번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든 포도주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는데 또 한 번 놀라고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이 하인들의 충성스러움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돌 항아리의 그 보관에 하나님대로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 가나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충성스러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충성스러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종,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예수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돌 항아리에 담긴 물처럼 그래서 그냥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그냥 평범한 물처럼 되었던 삶일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면 이제는 혼인 잔치에 필요한 그런 최고의 포도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최고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의 변화, 질적 변화, 이걸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쉴 수 있고 거기에서 목마름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열심을 가져서 혹은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께 충성할 때 그런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런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성지순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성지순례의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와서 성 소피아 사원을 보는 것이 이제 일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성지순례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이 성지순례에서의 마지막 유적인 이 성 소피아 사원은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신전이 성전되고 그런 것에 완전히 총 집합이에요. 처음에 360년 로마 제국 때 콘스탄티누스 2세 기독교를 이제 국교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서 이 성소피아 사원, 말하자면 거룩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성소피아, 사람을 기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지혜, 이제 그게 신앙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성소피아, 그때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유럽에서 최고의 교회였어요. 성당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한 6년간 지어서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방정교 기독교의 성당이었고 그 다음에 1204년부터 1261년 라틴 제국, 그게 이제 라틴 제국 뭐 십자가 운동과 그 다음에 십자군이 또 세운 제국을 라틴 제국이라고 또 거기서 생기는데 라틴 제국 때는 또 로마 카톨릭 성당으로 변화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엎치락덮치락 하는 일들이 생겨서 1452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을 침범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슬람 사원이 돼요. 그러니 같은 건물, 뭐 지진으로 좀 무너지고 전쟁으로 망가지고 그래서 또 보수되긴 했지만 그 위치에 있는 건물로서 계속 그게 이게 교회였다가 성당이었다가 사원이 됐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 터키 공화국이 생긴 다음에는 또 이게 박물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세속주의 정책을 써서 그래서 그냥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러다가 2020년 얼마 되지 않은 뭐 3년밖에 안 됐죠. 이제 터키 그 에르도안 이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으로 또 만들어버립니다. 박물관에서. 왜냐하면 이 곳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자는 그 종교계의 계속적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이제 박물관이 또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장소였던 빌립보 유적이 우리가 여기 지도에서 봤던 데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길로 넘어오면 넓게 보면 네, 그리스를 통과해서 중간부터는 이제 터키거든요. 그리스 국경을 넘어서 터키에 해협이 하나 있고 그 해협 근처가 이제 이스탄불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그 도시에 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곳에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곳에 성 소피아 사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술탄 궁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블루 모스크라는 게 또 있고 또 공원이 있고 아주 대규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딱 가보면 멀리서부터 이 성 소피아 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아주 웅장합니다. 그리고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내부의 인원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와야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입구에 이렇게 보면 아주 높은 건물들, 기둥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두 가지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던 그런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는 기독교 벽화, 그래서 신앙 벽화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이게 신발 벗고 들어가면 이제 안쪽에 높은 이제 천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안이 이 사원의 모습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벽에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 그림이에요. 예수님 그림이고 또 사도들 그림이고 그게 그냥 벽 전체에 아주 다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슬람 문양, 그걸 가리는 또 이슬람 문양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슬람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앞에 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그 사제가 그 종교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는 기도처가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막 섞여 있어요. 앞에서는 기도하고 뒤에서는 관람하고 뭐 막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예전엔 박물관이었고. 그래서 둘러보면 아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움이 멋있어. 기도하고 뒤에 사진 찍고 막 뛰어다니고 하여튼 뭐 네, 자유로워요. 그렇게 해서 이곳이 예전에는 교회였다가 성당이었다가 이슬람 사원이었다가 또 박물관이었다가 참 다양하게 이곳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정에도 높은 그러니까 이슬람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기독교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높은 이거는 이제 그 고귀한 지혜, 거룩한 지혜 마치 하늘을 보는 듯한 그런 걸 연상시켜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한참 보다가 뭐 사진도 찍을 만큼 찍고 뭐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장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음을 보여줘.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 것이죠. 이렇게 이 성 소피아 사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이 건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거기를 지배하는가? 여기는 그냥 이 터키 이스탄불 지역의 한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었는데 여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교회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른 이슬람이 지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자 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박물관으로 바꿀 때도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세속, 이슬람 쪽에서 봤을 때 세속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하지 말자 하니까 또 박물관으로 바꿨던 거고 또 반대로 다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슬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압박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원이 돼버렸어요. 누가 거기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고, 순종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순종하고 싶다고 다 순종이 됩니까? 순종의 기본적인 그런 분위기는 뭐냐면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은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려고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나름 내가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불순종하는 성전 혹은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럼 그건 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기본적인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 내 뜻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허용할 때 그때 이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들도 식사 후에 성경을 좀 읽기로 했어요. 밥 먹고 성경 한 장씩 읽자 다 같이 모여서 근데 두 번 했어요. 두 번 지금까지 계획은 매일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다 같이 밥 먹고 성경 한 장 읽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했던 게 뭐냐 하면 바쁜 일정 어디도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과 씨름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맞출 때 비로소 한 번 지인이랑 같이 한 번 예인이랑 같이 한 번 그래서 모여서 성경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도망가려는 지인이 붙들어 해야지 쓰러지는 예인이 붙들어 해야지 간신히 이렇게 세워놔야 간신히 이렇게 붙들어놔야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좋아요. 하고 나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하고 나면 좋은데 하기 전까지가 힘들어요. 장악하는 게 힘들어요. 장악이 안 되면 오늘은 통과.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 했어요. 두 번. 앞으로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찬양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희생해야 됩니까? 그게 충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내보내고 저것도 내보내고 또 요건 요렇게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내버려 두고 거기를 교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소피아 이곳이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이 역사가 있는 이게 교회였는데 안타까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 지역이 다 이슬람 나라인데 또 이슬람 사람들은 또 여기가 성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예요. 그래서 다 뭐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다 사람들 와서 발 씻고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 성지 그들의 성지예요. 예전에 교회였던 거는 이건 그냥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전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 우리가 저항하고 이겨내고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그 능력 속에서 이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을 제자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더욱 그분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8월에도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이 충성과 순종을 생각할 때 어렵지만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해야 되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순종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 귀찮고 다 불편하고 다 싫고 다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하는 순간 이게 성전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파트에 콘크리트가 있지만 철근이 그걸 지탱해 주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어려움의 한순간에 포기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지 그 다스리심에 내가 복종해야지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또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퍼서 가져다 줘라 할 때 예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귀한 포도주로 이 땅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이 8월에 저희들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더위 속에 곡식이 자라며 또 땅이 단단해지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전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에는 달라도 이제 그것이 속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공이 쌓여져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든든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을 준비하며 더욱더 순종으로 질적 변화를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